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14절에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결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서의 저자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유익이 없는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17절에서 죽은 것이기 때문이고 20절에서 헛것이기 때문이고 26절에서 다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익함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2절에 보시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4절에서 행함으로 의로우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총 이제 세보니까 13구절인데 여기서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구절들이 같은 말을 여러 표현으로 바꾸어가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익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합당한 행함, 어쩌면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는 이 행함을 야고보는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 마음 한켠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행함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이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행위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히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도 교묘하게 또 아주 미세하게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필요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의 세 관점이 그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본문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신칭의 교리를 배워왔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파악하고 다시 살펴보자면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참된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야고보서는 1장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따르는 인내나 차별하지 않음이나 또 오늘 보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믿음과 별개로 구분되는 행함을 강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니 행함을 덧붙여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은 매우 잘못된 이야기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2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인내할 수 있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선행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하겠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은 참된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의 결실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우리의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죽은 씨앗을 심었을 때는 당연히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죽은 씨앗, 죽은 믿음이 심겨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산 믿음이 따로 있고 죽은 믿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믿음이란 항상 살아 있어야 믿음이지 죽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죽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자꾸만 주장하니까 그 믿음을 구분해 보기 위해서 죽은 믿음이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쳐줄게. 그런데 네가 말하는 믿음에는 행함의 열매가 전혀 없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겠네. 그것을 바꿔 말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스스로 주장한 것뿐이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지어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본문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 행해야 한다는 권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5, 16절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형제나 자매가 입을 옷이 없어 헐벗고 있는데 실제로 옷을 주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춥겠네, 너가 따뜻했으면 매우 좋겠다 라고 말로만 말한다면 이게 그 형제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매우 허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반대로 아무리 유익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헐벗고 또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분들을 다 어떻게 챙겨주겠습니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다 챙겨주지 못합니다. 그런 행실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행위는 믿음과 대조화되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이고 또 그 열매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도덕적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어떤 이제 선행적 요소가 여기에 담겨 있긴 하겠지만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이 행위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그에 합당한 반응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인간의 일반적인 도덕적 또는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기록된 원문에도 사실 어떤 착한 행실이나 선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적 선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1절부터 25절에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가 나타나는데 이 예시를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살인하라고 명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순종하니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생 라합이 거짓 증거한 것을 보고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 세상이 알고 있는 단순한 그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나타나게 되는, 드러나게 되는 그런 행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언약을 믿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확신하는 데서 오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참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한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에 이렇게 반응했던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게 되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삭을 드렸다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었더라면 단순히 그냥 살인 행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의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의 수준을 초월합니다.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수준, 우리 상식 밖의 수준으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꾸만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인 것으로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자식이 아니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들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자신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상하다, 하나님 왜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어떠한 갈등도 고민하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왔던 행동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예배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면 우리가 돌아올 수 없고 나 혼자 돌아와야 하는데 복수의 형태로 우리가 돌아올 것임을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자의 행동 양식이 이렇듯 일반적인 도덕적 수준을 훨씬 초월해서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이런 이제 믿음의 행위가 세상이 그러한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도덕적 수준을 훨씬 초월하는데 어떻게 이제 세상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는 라합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시면 그녀는 비록 기생이었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과 아모리 사람을 전멸하게 하신 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일을 모두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고백하였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여기까지만 말하고 실제로 이제 여리고 왕이 두려워서 만약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더라면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본문 19절에 등장하는 귀신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었다라고 판명되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라합에게 심겨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보여지기로는 거짓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라합의 행위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행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성격에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행함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서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증명이 가능하다,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만 그 믿음은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 믿음이 보여짐으로써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행함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믿음의 꽃을 피워서 드러나는 행함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은 채 행할 수 있는 그런 행함입니다. 이제 바로 위선과 외식이 그러한 것이겠죠. 지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행함만을 바라보고서 믿음의 유무를 자꾸만 판단하면 결국 그 사람은 좌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행함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자꾸 영적으로 우울해지고 또 영적으로 주눅이 들고 자꾸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자기를 볼 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아직 행함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한 상태여서 또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참된 믿음이 있음에도 선행을 베풀지 못할 때도 있고 반대로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어도 위선과 외식으로 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서 구원의 여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볼 때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물론 이제 믿음은 항상 살아 있어서 언젠가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행함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선행을 베풀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아무런 선행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 선행을 베풀지만 그럼에도 선행을 행하는 그 당사자는 자신의 행함을 볼 때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고 또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많이 표현해주지 못해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전혀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잘못된 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도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이제 19절에서 예시를 듭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온 것인데 이 표현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쉐마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도 넘어와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방 종교와 우리가 가지는 신앙, 우리의 믿음을 구별시켜주는 매우 독특한 신앙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매우 정통한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통한 신앙 고백을 우리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는다라고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즉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나간 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 줄 깨닫게 되었는데 귀신은 사실 그런 과정도 없이 처음부터 예수께서 어떠한 존재이신 줄 매우 잘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믿고 또 공포에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다 라고 이것을 약간 조롱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야고보가 잘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잘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어떤 정통한 신앙 고백을 꿰뚫고 있다고 해도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교리적으로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사실을 믿는 것과 하나님으로서 그분 자체를 믿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해주는 도전과 유익을 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교리적 사실을 믿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리적 사실로서 실제로 존재하시지만 교리적 사실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곧바로 연결지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또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혜택을 믿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믿는다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즉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꼭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지식에 기반하여, 그 믿음에 기반하여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볼 때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행했고 또 어떻게 행하였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함은 믿음에 근거하고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야 하겠지만, 신학을 아는 그 분량이 곧 내 신앙의 분량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행한 만큼이 내 믿음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야고보는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에 영혼과 몸의 관계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있다면 영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영혼과 몸으로 존재하는데, 또 영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데도 이것을 칼로 딱 잘라서 구분하듯 이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몸이라고 말해야 하며,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영혼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 둘은 이제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과 몸의 관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호흡 정지나 심장 박동의 정지로 이것은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간 상태,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가리켜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마치 영혼이 떠나간 몸처럼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행함을 인생 전반으로 보자면, 그냥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믿음입니다.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이 말씀이 그저 단순한 명언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실제적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뭐라도 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이 기반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받게 되면 결국 우리의 행위로 그것이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은 믿음에 근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또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저분은 뭐 율법주의자인가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던 분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미미하지요. 요한 2서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앞으로 저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린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에 따른 마땅한 행위가 교회 안에서 다 사라져버릴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믿음을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마땅히 드러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행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깊숙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임을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열매로서 그의 합당한 행함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는지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또 지탄받는 이유를 왜 자꾸만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지요. 주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행함은 믿음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임을 배웠습니다. 신적 수동태로서 반응하는 행함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땅의 교회가 옛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놀라운 행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가, 소금이 그 짠맛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려 합니다. 주님, 특별히 현산교회가 주 앞에서 선한 믿음의 행실을 풍성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선한 행실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위선과 외식으로 교회를 이뤄가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꼬집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뭐 특별히 더 행할 것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며 영적으로 나태해지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게 채워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친절을 베푸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해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정말 존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 믿음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자리에까지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에 현재의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무언가에 실패했어도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열렬히 지키는 자리에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